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거짓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피난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기초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9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깊이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절기도 끊치기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과 그 신앙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듣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그 삶은 어떤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앙의 익숙함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여기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냥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신데 성경에서 반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강조하는 마음. 그리고 특별히 슬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데 애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예루살렘 남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3절로 이렇게 쭉 거슬러 가보니까 이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몸은 성전에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아리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의 아리엘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의미가 이 마지막 부분의 아리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께 재물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제사가 계속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 재물을 태워드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러한 제단처럼 바뀌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제사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3, 4절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죠.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실제로는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에워싸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같이 짓거리리라. 자, 낮아질 거다, 땅에서, 티끌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추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낮추심의 일하심을 행하신다는 겁니까? 단순히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들만의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바로 그들만의 그러한 섬김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굉장히 못마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징벌, 바로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에서 충분히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또 이 교회 섬기고 있으니 뭐 이 정도? 내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경력이나 그런 익숙함이나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데도 말이죠. 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나의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직접 낮추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익숙하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첫 번째 그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이하의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는데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상황 아수르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그런 두려움 그런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적들이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마치 티끌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6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결국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그런 애굽이나 뭐 이런 강한 나라나 군사력이 우리를 마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많아도 사실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7, 8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지고 말 거다. 하나님이 앞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한순간의 꿈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또 8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린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배고픈 사람이 꿈속에서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눈을 떴어요. 그럼 배가 부르시죠? 아닙니다. 꿈에서 밥 열심히 먹어봐야 공허함은 여전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꿈에서 먹어봐야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갈증이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 힘들게 했던 이들이 마치 우리가 야 이제 됐다 야 우리가 이제 남유다를 정복했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게 어떻게 해요? 일장춘몽처럼 그냥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진다.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자, 하나님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강해 보이는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꿈과 같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대적들은 꿈처럼 그렇게 우리 눈앞에서 다 사라졌는데 정말 나의 목을 조여오는 그런 힘겨운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10절 더욱 분명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가리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이들이 그 완고함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 무기라고 영적인 유기라고 하죠. 유기. 하나님의 침묵. 굉장히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치셨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지만 자기 생각 고집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은 그냥 침묵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은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에 취한 거죠. 그렇습니다. 몸이 잠드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바로 영혼이 잠드는 것.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심지어 죄를 짓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답답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잠든 상황.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제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발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어서 깨어나라. 어서 깨어나라. 주님의 이 깨우심, 이 부르심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자, 11절과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봉한책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도 봉해줬으니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도 나는 그를 모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황.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잠든 상황이었어요. 자,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그러다 보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절기 지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이 상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한 게 아니라 배운 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 탁탁하게 굳어져버린 형식화, 화석화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아닌 아 그래 오늘 할 일 했다. 도장 찍었다. 마치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실대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창한 거, 화려한 거 안 하셔도 괜찮다니까요. 지금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일들 또 방향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자, 제가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자기의 한 일만 계속해서 늘어놓으면요. 나중에는 지칩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얼마나 교제하고 관계하고 있니?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뭘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녀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나님 지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일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마음도 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욱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 뭔지 아시죠? 뭘 해서가 아니라 같이 가까이 곁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익숙하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합한 그런 예배자,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옵기는 익숙하고 형식한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온맘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돕는 분들 가운데 우리 찬양대와 또 찬양단이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나의 잘함,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의 찬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 홍익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 섬기는 분들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대와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찬양대와 찬양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로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에서 나의 잘남, 나의 그러한 재능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찬양대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면서 꼭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또 주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또 속이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향기가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인 눈이 잠겨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야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특별히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사 한 절 한 절이 그저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눈심을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구한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친히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응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